오늘 함께 배우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12장에 있는 족보와 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그리고 그 후에 한 1년쯤 후에 있었던 일 약간 부분을 1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양한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의 대부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짓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대로 사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름은 삶을 빛내지 못하지만 삶은 그 이름을 빛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또한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맡은 직책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B번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느헤미야, 에스라, 예수와 수르바벨 등 몇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우리에게 너무도 생소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을 통해서 성벽 재건도 이루어졌고 또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교회되게 가꾸어 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보다도 다수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전에 어떤 제 친구가 우리 교회의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제가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보다 정말 구석구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점점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됩니다. 10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량한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사는 것은 굳은 결심을 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갑자기 살기 좋은 수도로 바뀌는 것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힘, 예물을 드리면 그만큼 내가 사용할 시간, 힘, 그 재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 것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하고 또 내 것이 줄어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느헤미야 10장 31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입니다. 예, 우리 먼저 예레미야 32장 41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니라. 예,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암송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운동 공구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서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모든 땅을 쉬게 하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죠. 네, 또 다르신 분 없으십니까? 네, 손 드신 분. 우리가 네.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한 번만 다시 해보십시다. 네, 네. 혹시 이 땅,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혹시 이쪽 라인에서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여성 구역장님 안 계십니까? 혹시 정은아 집사님은 안 외에 오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아, 네, 아, 이러셨군요. 네. 네, 해보십시오. 네? 일어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공물을 모든 빚을 하였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네. 물품이나 곡물을 팔려고 하고 네 아멘 네 우리 혹시 또 있습니까 없으신 분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이 땅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하리라 하였고, 예, 아멘. 네, 성수주일, 그 우리 과거에 어릴 때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수주일은 참 유효합니다. 성수주일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의 첫 걸음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를,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고서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의 삶은 어렵습니다. 참 요원합니다. 예, 3번 12장 1절에서 26절은 귀환한 제사장들과 예,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1절에서 7절이 1차로 귀환했던 제사장 22명의 명단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마룩과 합두스와 스가냐와 르훈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이아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이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예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예, 이분들이 1차로 귀환했던 제사장 22명의 명단입니다. 그 처음에 돌아온 분들이 22명이었는데 제사장들은 원래 24반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용기를 내서 돌아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 길을 먼저 돌아오신 분들이 문자 그대로 선구자입니다. 선구자가 앞서서 말을 타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제일 앞서서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는 가야 할 길도 알아야 되고 또 온갖 위험을 제일 먼저 당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잘 돌아와 주었기 때문에 후에 나중에 2차, 3차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득 그 이재철 목사님 그 회복의 목행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서산대사의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답설 야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금일아 행적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수작 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이분들이 먼저 돌아와서 이정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또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B번 1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예, 레위인의 명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입니다. 그 레위인의 명단이 6명이 나오는데 그 예수아와 간미엘만 1차로 돌아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뒤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 6대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 기간을 다 합치면 약 한 20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예수와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그 엘리야 시비 3장에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엘리야 시비는 양문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야다의 아들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가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잘 부모의 신앙, 또 자녀의 신앙, 손자, 손녀의 신앙으로 잘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각자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지 않으면 이내 신앙의 연속성은 끊어지게 됩니다. 10번 12절에서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아김 대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기누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여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바사바요, 예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예, 이 제사장들의 족장들, 제사장들의 대표들입니다. 요야김은 예수와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그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대를 이어서 전승되고 기념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로 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공동목회를 할 때도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이 공동목회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또 바뀌게 되었을 때도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군인으로 입대했다가 제대를 해도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져서 그 군대는 계속 잘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100년,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50년만 해도 대부분 우리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초석을 놓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투와 대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대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두비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국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 이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인데요. 이때는 그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야십은 예수아의 손자이고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그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이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소개하는데 1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전에 그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그 묘비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그 제일 큰 업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루이지애나 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아래쪽, 그 미국 아래쪽인데 거기서 그 중간에 그 통으로 그 프랑스로부터 구입을 한 겁니다. 1,500만 불을 주고. 그때 구입한 땅의 크기가 우리 한반도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미국이 이제 동부 쪽에 주로 위치해 있었는데 그 중간 부분을 통으로 구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부 개척에 이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제곱킬로미터당 한 7불 정도 줬더라고요. 아직 거저죠. 그리고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퍼슨이 자기 묘비에 자기가 미리 써놨다고 합니다. 그 묘비 내용을. 우리가 제퍼슨이면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영토 넓힌 거, 대통령이었던 거 이런 거 씩씩하게 또 자랑스럽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그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 그 버지니아 대학 안에 그 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기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여기 잠들다. 그러니까 제퍼슨에게 자기 신이 대통령의 일을 보았던 것보다도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것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겁니다. 다윗을 본문에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왕, 뭐 이스라엘의 성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저도 또 우리 모두 다 예, 다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만 해도 예, 우리에게는 참 과분합니다.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이 1절부터 26절까지의 명단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90년 전, 100년 전의 조상들의 명단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왜 그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부터 그 사람들을 쭉 돌아온 사람들을 또 그때 섬기던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때 돌아와 준 조상들에 대한 감사로 여겨집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 해방운동을 펼쳤기 때문도 아니었고 또 그 비용을 치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면은 우리 100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그 복음을 참 잘 받아주었던 우리 그 조상들이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잘 받을 수 있었는지 사실 아니 그 서상륜, 이영찬, 뭐 그 서경조 이런 분들이 그 만주에서 그 선교사들을 먼저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받고 거기서 그 선교사들과 함께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고 일본의 신사 유람단으로 갔던 이수정 선생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188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해 뒤인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수정 선생이 들고 들어온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또 그때에 이미 몇 해 전에 그 황해도 장령군 그 대구면 송천리에 송천교회, 우리말로 소래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민족은 해외에서 먼저 성경이 번역이 됐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도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와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에 출발해 주었던 분들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6.25 전쟁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주셨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들이 심어놓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 같습니다. 4번 27절에서 47절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과 그리고 백성들의 결단과 레위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번 27절에서 43절 성전 성벽 봉헌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습니까? 갑은 1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느도바 사람들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몰려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면 예, 앞장을 쓴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은 그 성벽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마을들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죠. 예, 우리 교회도 원근 각처에서 보내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갑니다. 12장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십시다. 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 봉헌이나 성벽 봉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헌을 하는 사람의 정결함입니다. 봉헌을 드리는 사람의 정결함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 정결하기 위한 순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성문, 성벽 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 봉사자, 교인, 예배당 안, 예배당 밖입니다. 답은 12장 31절 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을 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예,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북문을 향해서 가게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그 폭이 약 9피트, 그러니까 1피트가 30.48cm이니까 약 한 2.7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는 그냥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두께였습니다. 이 성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도비아가 참 많이 약올렸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조롱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 도비아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최고의 대응책은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서 그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일 큰 대응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 조롱을 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의 완성은 그 하나님께서 이 도비아를 비롯한 반대했던 사람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밥상을. 그 시편 23편의 표현을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라번 12장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레엘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예. 한쪽 무리의 인도자는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정치적인 일이었다면 지금 이제 이 행진을 성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일은 영적인 일이어서 에스라를 앞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에스라 그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앞세웠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여겨집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예, 느헤미야는 뒤를 따라갔답니다. 맨 뒤에. 그러니까 북문 쪽으로 향했던 무리를 이끈 에스라는 앞장을 서서 인도를 했고 반대편으로 향했던 느헤미야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의 1등 공신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 성벽 그 재건 공사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좋은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 앞서고 또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할 때는 기꺼이 뒤서는 사람입니다. 예, 제일 나쁜 지도자는 앞서야 할 때 뒤서고 뒤서야 할 때 앞서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남의 공을 가로챕니다. 예, 12장 39절 40절 예,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닐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민장의 절반이 함께하였고, 예, 그 뒤에 그 제가 또 그 예루살렘 성벽 지도를 붙여 드렸습니다. 한번 그 찬찬히 한번 그 쭉 보시면 따라가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출발이 사실 어디서 출발했는지 여기서 출발한다라고는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서 돌아보았을 때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골짜기 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가 그 아래쪽에 보면 분문이지 않습니까? 분문을 향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느헤미야는 그 골짜기 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제일 꼭대기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에서 만났습니다. 이 양문이 지금 그림에는 이러한데 이 성전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성전이 요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양문에서 또 성전에서 만난 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양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드리는 문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서로 우리의 출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종착점은 양문을 다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4번 43절, 예, 4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심히 즐거워하였답니다. 모든 백성들 특히 부녀와 어린 아이까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인구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던 소외 계층입니다. 그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은 이 즐거움에 소외가 되고 제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었다고 합니다. 비번 44절에서 47절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4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심은 드림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드림은 말씀에 순종함이어야 합니다. 즉 들어야 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구역 공부에서 계시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몇몇의 여성도님들과 차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는데 그 한 분이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이신데 당신이 어디서 계시록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참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참 잘 가르치시는데 제가 교회에서 계시록을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느냐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 저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큰 헌금을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그분 당시 봉사를 하셨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에게 밥이나 함께 사드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바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 예. 45절,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본래의 직무에 힘을 썼습니다.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또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일을 또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 일을 제대로 할 때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성벽 봉헌하기 전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본인들의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비로소 제대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번 13장 1절에서 9절은 이방인의 분리와 성전 청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고 믿음의 성벽을 새롭게 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자체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지 않는 이 우상 숭배적 가치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존재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잠수함은 아닙니다. B번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비야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말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스마야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를 성전에 감금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세속적인 논리에 빠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서 이내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C번 도비야가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예,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던 바벨론에 가서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에스라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인데 교회 공동체는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와 바른 제도, 바른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본래 제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은 후에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과 신앙의 성벽이 다시 다 허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후손이고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뒤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후손이고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튼튼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에 누군가가 또 믿음의 연결고리를 겁니다. 우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번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앞서야 할 때와 뒤서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안다. 예, 지도자는 또 어른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 하는 자리는 다른 사람을 앞세워주고 욕을 먹어야 하는 자리는 자신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밑가지가 자신의 자리임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일생 동안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한번 크게 보이는 헌신을 하고서 끝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유행한 또 보고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 남자가 여자의,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에게 자동차를 한 대를 사주는 것과 문을 한번 열어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주는 것도 친절 한 번, 문을 열어주는 것도 친절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걸 자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대는 예... 아마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95% 이상의 남자분들은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자동차 한번 사줬으면 이제 평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아서 아내가 자동차도 다 닦고 뭐 문은 아내가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큰 헌신하고서 이제 됐다고 생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때도 오래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성경을 하루 24시간만, 24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한 달 동안 한 절도 읽지 않는 것보다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읽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4시간 죽도록 운동하고 한 달 운동 안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은 평생 동안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자굴에서 이기는 삶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봉헌식을 하였을지라도 그 안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건축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불편함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으면 사람들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불편한 환경들은 전부 은혜의 체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하게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성전, 즉 공간이 새로워집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불편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구별된 삶이 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회를 세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또 이 사회를 위한 최상의 삶입니다. 이번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게 보이는 은혜의 사슬을 통해 우리 삶의 공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오래 전에 어떤 그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소원이 그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어떤 학업의 문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체인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더불어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입니다. 조국이 패망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많이 울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꿈꾸는 것 같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바벨론을 이제는 제2의 조국으로 여기며 살아야지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게 함으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물리적인 포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는 언제나 빨리 돌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지만 또 넘어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메워주는 은혜의 사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금보다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30년 후, 5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신실한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연결고리의 삶과 자기에게 있는 불편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평생 헌신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